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주의 이름으로 돌아오고 구원 얻는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생각하면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로 말미암아 많은 수의 신자들이 생겼다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런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그래서 이 결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로 말미암는 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해서 뭐 잘못될 건 없습니다만은 본문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 자체에 있어서도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사도들과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들이 함께 누렸던 성령 충만으로 인한 방언도 그것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거나 비범한 방법이기 이전에 외국어였던 것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말하자면 방언도 복음이 유대주의를 넘어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주의의 울타리를 넘어선 그 시사하는 바가 먼저 이해되어야 하듯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도 먼저 시사되어야 했던 것은 이제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흑암의 빛을 던지신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고 계신다 하는 것이 주된 그 설교의 주제였던 것을 기억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론도 이것으로 인한 이 반응들도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득력 있는 설교를 했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힘 있는 설교를 했느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에 간섭하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불러내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건의 기둥줄거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강림, 성령 충만, 베드로의 힘있는 설교들이 그의 설교로 말미암는 결과로서 지금 3천명이나 되는 새로운 신자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를 통하여 맡기신 구원의 복음에 관한 얘기들이 상대방들에게 이해되도록 하시는 시대를 열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골자다 이겁니다. 이건 무엇과 비교해보면 확실하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가지의 중요한 설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설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베드로의 설교고 또 하나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 자체로 놓고 따지자면 어느 쪽 설교가 더 말하자면 더 치밀하고 더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또 이렇게 미화되어 있느냐 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좀 미화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그의 서서 가르침에 대한 묘사가 베드로가 얼마나 이거를 멋지게 했느냐라든가 힘이 있었느냐라든가 이런 묘사가 없습니다만은 스데반의 설교에는 그런 묘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보다 훨씬 그 뭐라 그래야 되니까 치장이 더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8절로 가십시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 하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스데반에 대한 설명은 일단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럽니다.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었죠.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그리고 7장으로부터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주 긴 설교를 끝내고 나자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죠. 봐라! 그 보잘것없었던 어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입자 그냥 단 한 번의 설교에 그냥 3천명이나 긁어 모았다. 그러지 말아달라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스데반은 베드로보다 훨씬 치장이 잘 돼 있는데 그럼 베드로가 설교하면 3천명이었다면 스데반이 설교하면 몇 명이어야 맞겠습니까? 스데반에서 한 5만 명쯤 와야 얘기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라고 지금 이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3천명이나 회심할 수 있었다. 그럼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설교에는 몇 명이나? 몇 명이나요? 한 마리도. 날라온 건 돌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돌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뭐, 이제, 이런 설명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걸 해요. 저 뭐니까. 새신자 환영회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이 교회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냥 저희가 예 하고 이제 이렇게 웃고 기쁨으로 맞이합니다만은 더 깊이 따져 들어가자면 설교를 잘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사자의 마음을 움직이사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옷 사입을 때 곤색이 좋으냐 회색이 좋으냐 하는 식으로 제가 가진 칼라와 맞아서 그렇게 온 것이지 그 칼라가 꼭 그 내용이라는 유일한 내용이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조금 성품이 뾰족한 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같은 성경 같고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래요. 그럼 왜 주성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은혜가 없느냐? 그건 모르죠. 그건 이제 신비로운 일이죠. 이제 곧 괜찮아지겠죠.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 곧 괜찮아지겠죠. 말하자면 그런 걸로 속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 마음에 간섭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킨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을 한 장 더 찾아보기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제가 말씀드리기를 만일 베드로의 설교가 설득에 관한 문제고 그 설득이 열매 맺은 이유가 성령 충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 자체의 모순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복음서 자체만으로 인간들은 모두 회심했어야 맞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간섭해서 한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원액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그 행사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무슨 방언과 세술에 취한 것 같은 뭐 기쁨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여러 기적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호응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인간들은 반감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진리를 세례 요한이 와서 얘기할 때는 요한은 말하자면 조금 금욕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미쳤다 그랬다고요. 저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밤낮 악만 쓴다고 미쳤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자리하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젠 먹고 마시는 데만 정신을 팔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어느 쪽이나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베드로가 얘기나 곱게 했어요? 상상컨대 아마 세례 요한식으로 상당히 날카롭고 반감어리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다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이런 투가 없었다고요. 거기에 믿어서 뭐 남줘요? 믿었다가 믿지면 본전이죠. 이런 얘기는 없다고요. 여기 너희가 분명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느니라.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잘못했다. 그 지적밖에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서슬이 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이를 갈고 덤벼들어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같은 사건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처음 등장시킨 것은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더라고요.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이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와 그 반응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들에 대해 정당한 반응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건 성경 전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 몽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택하시고 그들의 정치와 역사에 간섭을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개입도 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레소리같이 바라시는 소리도 듣고 지진이 나서 죽기도 하고 여러가지 기적을 목도합니다. 그러나 끝이 뭘로 끝이 나죠? 구약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전하는 자의 실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의 문제더라 이거예요. 소경에게 칼라 테레비 틀어준 셈이고 귀머거리에게 좋은 오디오로 음악 들려준 셈이 됐다 이거예요. 들을 줄 모르며 볼 줄 모르는데 전하는 사람의 방법과 테크닉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믿어서라는 얘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해방되었다 하는 얘기가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없이 사실의 선포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고 죄에서 꺼내셨다 하는 선포가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듯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것을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큰 내용으로 한 기록이 오늘 그 반응들인 것입니다. 선택을 했다는 얘기 이전에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주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방언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전달되고 소개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듣도록까지 하는 일에, 즉 성경적으로 해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베드로 설교가 서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성령님이 오신 것도 전하는 자의 힘과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치 않게 할 간섭으로서 성령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말하는 자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듣는 사람이 이것을 배척하지 못하도록, 듣는 사람이 이 구원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듣는 사람의 심령에까지 간섭하는 것으로 성령 강림이 서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2장 다음에 이런 사건을 연결합니다. 사도행전 2장 다음이 뭐죠? 예, 이제 많이들 이제 훌륭해지셨어요. 2장 다음엔 3장입니다. 3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와 요한에 의한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사건을 잘 보십시오. 이 사건을 사도행전이 베드로의 이 설교와 그 반응 이후에 갖다 붙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앉은뱅이가 그가 일어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서 상대방의 믿음까지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대상과 관계없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순전히 이 일을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문 앞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근데 벌써 행색이 초라했던 것 같아요. 행색이 초라하니까 구걸도 안 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아, 이 사람들이 줄 동냥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동냥을 할 모양인가 보다 하고 보니까 이쪽에게 뭐 문답이 있거나 이제부터 하려는 일에 대해서 네가 호응하겠느냐고 묻는 것이 없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랍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걸은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지만,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에 의해서 저쪽 결과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이후를 읽어봅시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거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리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6절에는 분명히 이 일이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났느냐 그러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그걸 받는 사람이 그 일이 일어날 줄 가능한 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앉은뱅이 자신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럼 빼고 그럼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있냐면 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이를 행사케 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실 그것까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조심하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이 성령님이 내 함께 하신 충만한 능력이 무슨 일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지금 베드로의 설교와 결과가 그리고 앉은뱅이의 일어남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힌트는 처음에 나오는 것 같이 12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분명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었고 우리의 신앙으로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래요 내 힘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믿음도 아니었다고요 뒤에 나오는 것 같이 16절에 있었던 것 같이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얘기는 그를 믿었기 때문에 보답으로가 아니라 그가 친히 하신다는 일의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당사자가 믿었기 때문도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 그분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게는 행위와 대치되는 용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행위라는 말은 일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의 결과에 내가 원인을 제공하는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라면 내가 주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원인으로서 작용하지 말라 말이죠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 앉은뱅이는 그 자신이 앉은뱅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난 아무런 조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구도 하지 않았고 믿음도 없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주께서 일으키셨다고요 그 앞에 설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남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믿게 됐다가 아니라고요 구원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작업일 뿐입니다. 우리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토록 강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 무엇으로 증거됐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더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구원의 반열에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믿으시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믿음은요, 제가 다음부터 그냥 뭐 주일날 오시면 점심은 제가 늘 낼게요. 이게 아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악썼고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하나도 손발이 안 맞은 거라고요. 마치 뭐와 같이? 이 앉은뱅이와 베드로 같이.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고 앉은뱅이는 구걸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더라고요. 닭 소보듯이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저기 또 한 마리의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저 친구는 동냥을 해줄 것 같지 않다. 생긴 걸로 보니 폐랍게 생겼다. 그런데 짠 하고 쳐다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요. 이것이 사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초석들입니다. 사도들에 의하여 성령 충만에 의하여 어떻게 복음이 힘있게 사람들의 무침령을 두드리며 꿰뚫으며 지나갔느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을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베풀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선조 아담이 타락한 그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쫓아내실 때 한 약속대로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얻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누누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그 일을 이루셨고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시작하셨다고 나팔만 분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죄인을 붙잡고 있던 악한 것들이 그들이 붙잡고 있던 사망의 권세로 붙잡고 있던 심령들을 빼앗기더라고요. 주께서 그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눈을 밝히시고 그 영혼을 불러일으키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를 만들어내시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겠다고 열심을 부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며 언제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참 그렇다 그래서 왔습니까? 와보니까 참 그렇죠. 참 그렇다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순전히 다른 이유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캥겨서 온 게 제일 많죠. 솔직히 얘기하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따져가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어떤 힘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 기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만납니다. 성령 충만하여 라든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것들을 만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신만이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졌을 때는 우린 다 어떻게 됐었죠? 이사야 53장이 기록된 것 같이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마시며 죄를 즐겨 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외면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린 진리를 외면했고 주를 영접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과 죄의 정력대로 버려두지 않고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사 진리로 행복으로 영원한 것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간섭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놔뒀더라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 같이 그 일에 돌밖에 던질 줄 몰랐었을 우리가 주의 영의 간섭으로 베드로의 설교 앞에 꼬꾸라지는 일이 생겼다. 그것이 베드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요 기쁨입니다. 나를 내 생각대로 놓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죠. 오늘 비가 오지 않았던들 얼마나 심각한 일이 생겼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비도 때마춰. 우리야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만은 알고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생각에 간섭하사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않게 막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리로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그런 의미에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요구하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힘으로 능력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이런 시각에서 요구해야죠. 나를 내 생각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기쁘신 대로 나를 간섭, 기쁘신 뜻대로 그 길로 가도록 간섭하옵소서로서 성령 충만이 있어야죠. 성령 충만이 자랑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와야죠. 감사로 옳소이다 이 고백으로 나와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그렇게 안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비로소 여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간섭에 의해서만 우리는 거기서 아이고 그때 그 남포교회에서 같이 앉아있었더니 여기서도 같이 앉는군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우리 생각대로만 걷는다면 여긴 같이 앉아있었다가 거기서 같이 앉지 못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100%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와 그 반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복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 감사와 이 기쁨과 이 자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위해 흔들리지 않는 근거로 가장 깊은 자랑으로 자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주의 자녀로 간섭하사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방탕한 길을 간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사 우리로 참된 자리, 복된 자리, 주의 은혜의 입은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앞으로의 남은 여생도 주의 간섭함을 따라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 인도하심 앞에 충성되게 하시고 순종을 앞세우며 인내를 앞세우며 주의 나라 영광된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신앙의 길, 승리의 길이 되게만 또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 이건 간섭하시는 주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을 세우는 일이 우리에겐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이웃들에게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녹아지는 일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